저희가 지금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아직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시간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상고하는데 마음에 어떤 그 약간 의문 같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그 구약에 나타난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잖아요. 또 그 율법의 부정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다른 여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구원의 길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도 다른 여러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필요 없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조금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특별히 그 이 5계명은 유일하게 그 10계명 중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에도 보면 이 계명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손 천대까지 벌을 주고 또 뭐 3, 4대까지 지금 제가 바꿔 얘기했나요? 바꿔 얘기했죠. 네. 바꿔서 들으세요. 네. 3, 4대까지 그 벌을 주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죠. 위에 네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이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는 그 첫 계명은 5계명부터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6, 7, 8, 9, 10 이 다른 계명들을 보면 전부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말라, 그렇게 끝나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다섯 개 계명인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다섯 개 계명이. 근데 다른 계명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해 주겠다, 이 후반부가 없어요. 다 없습니다. 5계명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그 5계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길다. 또 에베소서에는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명이 긴다, 장수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명,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건가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로 비유하면 부모는 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난 자식들은 열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부부는 한 몸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몸이 하나예요.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은 분명히 한 몸은 아니에요. 개체입니다. 그런데 분신과 같은 그런 개체예요. 분신과 같은.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마주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엄마, 아빠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그만큼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보통 그런 그 관계, 보통 인간 관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종교에서 뭐 이것은 이제 아주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그것을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하늘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해서 부모를 잘 모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도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에서 다 얻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더 특별하게 이렇게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은 뭐냐면 뭐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고 부모를 위한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일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의심이 없죠, 그렇죠? 이건 뭐 구약에서만 가르치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래 산다, 장수한다 하는 말은 뭐 이런 생물학적으로 오래 산다, 물론 이제 그런 뜻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는 묘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잘 지내고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나쁘면 그러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볼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이 상당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잘못되면 이런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평생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 말이 그냥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불편하고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그런 어떤 심리 상태 그런 것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괴롭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에는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살, 20살 뭐 이렇게 어떤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뭐 이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마음의 그런 안정,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고 좋잖아요. 또 내가 그렇지 못하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아주 귀여워서 이렇게 같이 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아주 예쁘잖아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 하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친한 그런 거 말고 그냥 부모를 뭐 예를 들어서 업신여긴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취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자녀들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것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또 뒤에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뭐 제가 그냥 묵상할 때 어떤 경우에는 순종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부모도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긴 하는데 에베소서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은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공경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하라고 부르셨어요. 선교하라고. 그런데 부모님은 반대를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부모나 형제나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를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신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만은 나로 하여금 장사를 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상을 당해서 얼마나 슬프겠느냐 얼른 가서 장례를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그냥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부모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부모를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선교사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좋은 간증을 하는 이런 간증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를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범죄를 부모님이 시키셨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죄지라고 그 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럴 경우에도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부모님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하고 그렇게 부모를 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주 합당한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을 부모가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순종했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요구할 때, 그런 명령을 할 때, 그런 명령을 할 때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부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부모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무거운 아주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 아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런 부모가 있나? 뭐, 이런 태도, 이런 말? 아무리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라는 권위가 있어요. 부모라는 권위.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또 장로들이 또 권위가 있어요. 또 나라에는 그 위정자, 대통령 뭐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다 누가 세운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제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스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의 부모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예요.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권위의 그런 목적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그냥 일순간에 얻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긴 세월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고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순종, 존경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구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솔로몬 때에 했던 그런 노역, 그런 세금 그걸 좀 경감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연로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연로한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왕은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하고 같이 자란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막 더 노역을 시키고 막 왕의 그 권세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 젊은 사람들 말을 들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두 쪽이 난 거예요. 이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로한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지경은 안 갔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 그것을 우리는 그냥 경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누가 내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인 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어떤 건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순종도 나올 테고, 또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거친 말, 부모에 대해서 거친 말. 근데 아마 이 가르침이 옛날에도 필요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세대에 더 적합한, 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도리가 그냥 깨진 세상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하고 많이 이게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부모들은 자식 세대보다 사실은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하나 써도 뭐 부모님들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럼 답답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아, 그러면 좀 친절하게, 엄마,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좀 좋아. 그런데 그런 자식이 별로 없어. 우리 자식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막, 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막, 열심히 막 했어, 혼자.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거 아버지 엄마 가르쳐줘도 또 나중에 똑같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냥 써요. 모르고 그냥.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답답하신 거예요. 좀 친절해 가르쳐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돌봄. 건강도 돌봐야 되고, 또 생활도 돌봐야 되고, 또 안부도 자주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는 분들은 뭐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제 들었나요? 어떤 부모 자식은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대요. 매일 아침 뭐 6시인가 5시인가 그 부모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다 컸는데도, 나가서 따로 사는데도 아침에 그 시간에 전화해야 돼요.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걸 에브리데이 매일 그렇게 전화를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부모 자식도 있대요.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하간 자식들은 부모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어린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이 다 챙겨주고 키워주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제가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우리 딸 둘 생일 때 뭐 이렇게 챙겨줘요. 물론 기쁨으로 챙겨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제 아버지도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이런데 그런데 맨날 생일을 챙겨줘야 돼? 날 때부터 돌 때부터 계속 클 때까지 지금까지 챙겨줬는데 그래서 한 날은 야 이제 우리 못한다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들한테 죽을 때까지 생일 챙겨드리고 또 뭐 명절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전화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전화만 해요 그냥 맨입으로 근데 여하간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실 때 고르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것에 이제 그, 이건 고르반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고르반이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그런 어떤 빌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건 고르반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건 부모님도 못 건드립니다. 이러면서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고르반 사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잠언에 보면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가 되고 들어있어요 한번 찾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부모님들도 뭐 부모님들에 대한 지금 뭐 말씀 듣는 시간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아까 읽은 말씀 그 이어서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전에 그 개역성경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부모님이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하거나 한 것을 한마디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이다. 이걸 아주 모임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 초기에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이들을 때려서 키워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바뀌었어요. 가르친 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걸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그 상대가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면 상처가 나와요. 제가 놀란 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다고 1%도 생각을 안 해요. 아주 뭐 나이스하게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크고 뭐 다 어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언제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아빠한테 맞은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속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 그것도 딱 두 번인가 뭐 그랬어요. 두 번. 그런데 그게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때리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안 때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가 이해하고 그런 걸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을 때릴 때 뭐 감정이 나서 뭘 집어던지고 그냥 때리고 머리통 때리고 뭐 이런 적은 없어요. 다 물어보고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네네 다 이렇게 차분하게 다 이해를 시키고 그럼 몇 대 맞아야지? 그럼 몇 대 맞고 그 다음에 엄마가 가서 옛날에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이런 부모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상처가 수십 년이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그냥 교양과 훈계로 하는 거예요. 교양과 훈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9시 아직 안 됐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그 편애하는 거 있잖아요. 편애하는 거. 부모들이 뭐 열 손가락 깨물으면 다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도 편애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은 그걸 느껴.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부모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 아,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런 애는 이쁜 거죠. 말도 안 들고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애를 어떻게 뭐 똑같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요셉한테만 때때옷 입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 그러면 애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얘 하나 주면 얘도 하나 줘야 되고 얘 둘 주면 얘도 둘 줘야 되고 얘한테 한 번 전화하면 얘한테 딱 한 번 전화하고 얘한테 전화했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전화 안 하고 얘한테만 전화한 걸 들었어. 그러면 걔가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섭섭하겠어요? 자식들은요,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이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 엄청난 그런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이 부모님들도 이런 것을 굉장히 자식들에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